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핵 합의의 미래 등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차관은 북핵 위기에 대해 판돈을 키우거나 현 상황을 무력적 압박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적을수록 상황이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안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로드맵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로드맵 제안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제안과 독창적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차관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기존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란과의 협정은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종합적 합의이며 이것을 수정하거나 첨삭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차관은 현재 과제는 관련국들의 안보 이익과 지역 안보, 국제 안보와 안정 등에 훌륭하게 기여하는 이 합의를 효율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유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다음 달 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 경기를 중립적인 장소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경기가 11월 11일과 13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자존 AFC 사무총장은 두 회원국이 많은 논의 끝에 제3국 개최라는 합의를 끌어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과 순서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시안컵 최종 예선 경기 스포츠 정신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올해 3월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는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고 아시아축구연맹은 6월 8일로 경기를 연기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73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전통적 우방이었지만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을 억류해 인질로 삼으며 관계가 크게 악화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달 말 홋카이도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기동 전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31일 홋카이도 에리모초 인근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이 같은 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 8월 29일과 지난달 1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상공을 통과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시 본체나 부품이 낙하하는 경우 등을 상정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도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 인근에 로켓탄 두 발이 떨어졌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6시쯤 로켓단이 떨어졌다며 이후 외국 외교관저에서 경보음이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에는 외국 대사관저와 아파트 건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는 어제도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72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남서쪽에 있는 바하리아 사막에서 어제 이슬람 과격분자들과 경찰 간의 교전이 발생해 최소한 경찰 3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보안 당국자는 총격전은 경찰이 극단주의 단체인 하즘 소속 대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즘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발생한 다수의 공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면은요, 이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또 프랑스의 공쿠르상, 또 영국의 맨부커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맨부커상 수상작이 이번 주 발표됐는데요. 이 상은 이 노벨상처럼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조명하기보다는 작가의 한 작품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수상작은 수상 직후에 전 세계 영미권 서적 최고 판매량,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인 작가가 올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맨부커상 수상 미국인 작가로는 두 번째인데요. 바로 조지 샌더스라는 이름의 작가가 쓴 링컨 인 더 바르도가 바로 화제의 작품입니다. 이 바르도라는 말은요,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과 환생의 사이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가는 링컨 대통령이 지난 1862년 워싱턴의 한 묘지에서 이 사망한 어린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소개 영상을 보면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무덤에서 이승을 떠나려 하지 않는 수백의 영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미국 남북전쟁 시기 실제 사건들을 재치 있게 다뤘는데요. 이런 전개 형식을 획기적으로 또 독보적이라고 맨부커상 측은 평가했던 겁니다. 이 조지 샌더스 작가는 사실 영미권 단편 소설가로 이미 매우 유명하고요. 지난 2013년에는 미국 대학교 졸업식의 최고 연설가로 꼽힐 만큼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많은 미국 문학 애호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강이란 이름의 작가도요,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바로 지난해 이 맨부커상 국제부문 수상자가 됐었는데요. 자그마치 6만 5천 달러의 상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Fool's Garden이 부릅니다. Lemon Tree 들어보시죠.
And I wonder.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 yellow lemon tree. I'm turning my head up and down. I'm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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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ing around.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 But there's a heavy cloud inside my head. I feel so tired, put myself into bed. Well,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solation is not good for me. Isolation, I don't want to sit on a lemon tree. I'm stepping around it.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e too. Me too. 영어로 짧게 표현하는 이 말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나 역시 그렇다라는 공감과 동조의 의미로 쓰입니다. Me too. 나도 그래. 나 역시 그래. 자, 이 말이 요즘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해시태그를 달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요.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서부 헐리우드 영화계의 거물로 불리는 유명 영화 제작자가 여배우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투를 외치고 나 역시 피해자다 라는 말을 외치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미투 캠페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2017년 하반기를 흔들고 있는 성범죄 사건. 바로 지난 10월 5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와인스틴 컴퍼니의 하비 와인스틴이 수십 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와인스틴은 30여 년 전부터 배우나 영화사 직원, 모델을 가리지 않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년 전 와인스틴은 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자신이 있는 호텔로 불렀고 객실로 온 여배우를 샤워 가운만 입은 채로 만나고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거나 그게 싫다면 자신이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인스틴의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최소 그가 10여 명의 여성과 성추행 문제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와인스틴은 최근까지도 이런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경력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배우들이 스스로 오래된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여배우들이 하나씩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하비 와인스틴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배우들이 영화 제작과 관련해 부당하게 겪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통념이 된 상황에서 미국 언론의 고발 보도와 여배우들의 자발적인 미투 캠페인 참여는 미국 헐리우드 내 여성 인권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Non-binary. None, 없는, binary, 두 부분으로 이뤄진 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non-binary라는 말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두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번 주 화제의 단어였는데요. 바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미국인들의 신분증으로도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에 성별을 구분하는 두 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즉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습니다. Non-binary, 즉 비특정이란 것인데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 여 외에 비특정, 넌바이너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 Third Gender를 공식 인정한 것인데요. 미국 내 최다 인구가 살고 있는 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 증명 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미국 내 성전환자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가 자신의 성별을 비특정으로 non-binary로 표시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6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는데 2주에서 6주가 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대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잭 키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이 밝혔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키언 장군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7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한연합훈련은 북침전쟁 연습이 아닌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8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외교 단절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오는 12월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하와이가 처음인데요.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청장은 북한 핵 공격에 수반되는 전자기파 영향, 방사능 낙진 등 다양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 옵션을 계속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리가 유엔에서 또다시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자 이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처 문 열었습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미국의 구호단체가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는데 한 2주에서 6주가 걸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었죠. 김현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구호단체가요. 미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네요.
네. 사실 미 구호단체가 모니터링이나 지원을 위해 방북했다는 것은 큰 뉴스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번 방북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바로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 지난 9월 1일이었죠. 미국 정부는 특별 승인 없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여행할 경우 이 특정 기준 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이런 여행 금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제시한 사람만이 북한을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전문 기자,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요.
네.
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죠.
또 미국 구호단체의 방법은 예전처럼 허용이 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이번에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 것들이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여권을 발급받고 북한에 방문해서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네. 자, 조선의 그리스도인 것들 이 단체 하이디 린튼 대표 인터뷰하셨는데요.
네.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가 어땠다고 하던가요? 복잡했다고 하던가요?
네,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단체로도 방북을 하더라도 이 미국 시민권자 개개인이 각자 특별 여권을 신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뭐 대체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게 린튼 대표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이제 설명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방북 신청서를 하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에 이름하고 또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의 앞 뒷면 연락처 북한 여행이 어떻게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지 이유 같은 거를 같이 설명을 해서
네.
이메일이나 메일로 보내야 했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료를 토대로 미 국무부가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 추가 검토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승인이 될 경우에 는 국무부로부터 승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승인서를 가지고 이제 영사관에 또 특별 여권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드는 가격은 한 사람에 2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비용도 치르고 그렇게 가서 북한에 가서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이들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병원 25에서 30곳을 방문해서 지원 물자가 제대로 도착해서 분배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들 병원의 수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도시설 사업은 1차적으로는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병원 인근에 이 우물을 파고 또 수동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에 물탱크와 태양열 전지판, 배관시설을 설치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단체는 아울러서 이번 방북 기간 중에 500명이 넘는 B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검사를 실시하고 간염 환자 치료 사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달 중순에 방북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구호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친우봉사회의 경우는 특별 여권을 받는데 한 2주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네요.
네, 이번에 방북하시는 이분은 승인서를 받은 후에 이제 그 CFK 같은 경우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로 영사관에 특별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영사관 근처에 이제 집이 있으셔가지고 가까이 사셔가지고 직접 가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바로 특별 여권을 받아서 2주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접 갔기 때문에.
네네.
네. 자, 이렇게 특별 여권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네네.
그리고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미 국무부는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가 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자, 국무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미국 구호단체들 사이에서 뭐 지원을, 그 대북 지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이번 이 단체들의 방북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 건지 지원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북 사업을 위해 방북할 경우에 이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제는 또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방북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또 방북을 위해서 또 매번 특별 승인을 받는 것도 번거롭고 또 200불 정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무엇보다 특별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4주면 4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무슨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친우봉사회 제스퍼 대변인은 이번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북한 내 분배감시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는데요.
네.
분배감시 활동을 위해 중국인 관계자를 북한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인과 북한인 간 교류를 증진한다는 친우봉사회의 대북 지원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또 지적했습니다.
네. 네, 지금 친우봉사회의 대북 지원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단체는 그럼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이번 북한에 방북을 해서 이번에는 이 린다 루이스 대북 사업 담당관을 포함해서 3명이 10월 중순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네.
우선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전수하는 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7년부터는 북한 협동 농장에 플라스틱 육묘 상자를 사용한 모내기 농법을 처음으로 전수했습니다.
네.
또 이제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소재 협동 농장 네 곳과 농업과학원, 김일성 대학, 계흥상 농업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이제 지원 사업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혹시 방북을 위해서 특별 여권을 신청했는데 거부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네, 거부된 사례는 제가 아직 취재를 거기까지는 못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로는 이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이죠.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올해 가을 학기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 교수들이 방북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9월 1일 전에 한 8월 말 9월 1일에 그때쯤에 이제 바로 신청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달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지금 CFK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하고 미국 친우 봉사회는 신청을 했는데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평양 과기대는 받지 못한 거니까. 뭐.
그래서 건수마다 다르다라는
예,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거부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국무부에 질문을 했어요. 이 평양 과기대 교육 사업이 미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되는 거냐? 또 시민권자 교수들이 방북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허용을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무부는
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소속된 미국 국적자 두 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는 만큼 미 국무부는 시민권자 교수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계속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평양과학대 교수 상당 부분이 미국 시민권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미국 국적의 평양과기대 구강대학 교수는 저희 BOA에 가을학기 치과 수업은 외국인 교수 없이 북한 교수들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평양과기대가 이제 목적이 그런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북한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북한 교수들이 아니라 외국인 교수들에게 수업을 받게 하는 게 솔직히 취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현지 교수들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평양 과기대의 그런 목적에도 설립 목적에도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뿐 아니라 영국 국적의 그 교수분들도 상당수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영국 정부도 최근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강제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심지어 뭐 이렇게 뭐
범죄자로
네, 그렇게도 네.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권고 정도거든요.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제 영국 사람들은 되게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한 3-4분 정도는 평양 과기대에서 수업을 하셨던 안 가셨다고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 포함해서 이제 다수의 이런 서방 외국인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아주 제한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실제로 이 평양 과기대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년 봄학기 교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미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채용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지원을 해도 우리가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 국무부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북을 이 같은 공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이 봄학기 수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당장 평양 과기대는 실제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하게 된 이유 짚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자 미국에서는 북한 여행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래전부터 미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행 자제를 경고해왔 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해외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행위조차 상식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해서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사망 이후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구호 단체가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요. 또 북한을 방북을 앞두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방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드는 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북한의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어떤 단체가 방문할지 어떤 사례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리 무어가 부릅니다. Still Got the Blues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자유연맹 후원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 MWC 제10회 정기음악회. 워싱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독교 음악단체인 MWC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내 한인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30여 명의 전문, 비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매년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공연으로 한인 사회와 미국 정부기관 등 미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공연 활동을 펴왔습니다. 지난해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음악회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400여 명의 한인들이 미 동부 메릴랜드주 락빌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가득 채운 가운데 열렸습니다. 관객들은 합창단이 부르는 12곡을 테마별로 감상했는데요. 영광과 감사, 감동과 그리움, 즐거움과 가슴 저림이란 소주제로 공연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양의 소리,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이어 남미 음악풍이 가미된 칸타르 등 기독교 음악, 그리고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 활동해온 정지훈 씨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서양 고전음악 가수인 소프라노 정지훈 씨의 오페라 곡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을 즈음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의장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Choir, 한인 사회가 자발적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 음악회를 열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격스럽다는 말로 3분 연설을 시작한 숄티 의장. There are no good options on the table right now except the one. 숄티 의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은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만이 북한의 자유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희경 MWC 이사장은 이어 북핵 문제로 한반도 관련 논의가 많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다면서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들이 북한 형제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티 대표의 연설에 이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관객들을 추억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연주가 흘렀습니다. 남촌, 산천, 청산의 살리라 등 주옥 같은 한국 가곡이 연주되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를 듣는 관객들이 많았는데요. 서양 고전악기와 어우러진 상주아리랑도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삼중주단 트리오 칼로스의 조화로운 연주도 음악회의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절정은 즐거움과 가슴 저림을 주제로 한 한국 대중음악 연주였습니다. 10월에 열리는 공연에 걸맞는 한국 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어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가 연주될 때 관객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별히 나는 나비라는 제목의 노래는 MWC의 김승철 지휘자가 북한 주민을 생각하며 선곡한 노래로 30명의 합창단원들은 북한과 남한이 마음대로 오가는 날을 그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승철 지휘자입니다.
그것은 그 곡 자체는 정말 듣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은 곡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비처럼 어떤 그런 의미가 북한에도 그런 동물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음악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런
김 지휘자는 음악회가 한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홍희경 이사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가려져 북한 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주민에 대한 우려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며 연주회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지금 가장 좀 절실할 때예요. 시기적으로 남북한이 지금 적대적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또한 북한의 김정은이 인권 위에서는 북한 주민들 인권에서는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지 배부르고만 하는데 한인사회들이 지금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한인사회뿐만 아니고 남한도 지금 문재인 정권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요.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뭐 합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제일 우리가 지금 뜻깊게 하는 게 북한 주민들, 북한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정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총 3천여 달러로 쇼티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음 날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쇼티 대표는 한인사회가 마련한 기금을 자유북한 방송에 전달해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과 외부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쇼티 대표는 북한 주민 60%가 라디오 방송과 전단지 등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복음과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티 대표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는 북한 난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ere's the test. Stop sending the refugees back. If China would stop that, it would prove their sincerity because they're violating international law. And this is assault.
비오에이 뉴스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비가 내리는 그날 하루 종일 영국군은 포트 맥헨리의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젊은 미국인 스카키가 맨 처음 본 건 아직도 휘날리고 있는 미국 국기였습니다.
1931년 미국 국회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미국 국가로 제정했습니다.
1815년 2월 17일에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증식으로 전쟁 종식을 승인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8부 제임스 먼로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는 1816년에 실시됐습니다.
18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국무장관인 제임스 먼로를 대통령 후보로, 뉴욕주지사 대니얼 톰킨슨을 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연방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주들이 루프스 킹을 후보로 추대했지만 이 시기 연방당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연방당 세력의 본고장이었던 북동부 지역에서조차 더 이상 연방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당 지지자들은 전쟁을 치르는 난리통에 있을 때 연방당, 연방당 하며 영국 편에 딱 붙어서 장사도 하고 돈도 챙기고 하더니만, 전쟁 끝나고 나니 이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나 봅니다. 그렇게 지지하던 잘난 연방당은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임스 먼로 후보에 맞설 후보 하나 제대로 못 내세우는 겁니까?
다 지나간 얘기를 갖고 또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연방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한심하죠.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연방당에서는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에서 뉴잉글랜드 연방당원 특별회의를 열어서는 주정부 군인들을 중앙정부 군대 산하로 보내는 걸 거부하지를 않나. 또 은행들을 자극해서 연방정부에 대출을 거부하도록 종용하질 않나. 남은 참 그뿐이면 말을 안 캐요. 사업한답시고 적국과 거래까지 했죠. 연방당원이란 작자들과 한편에 섰던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연방당 지도자들이 공식 성명을 내고 전쟁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은 결코 영국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할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뉴잉글랜드 주들을 연방에서 탈퇴시켜서 연방을 분열시키려고 했을 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됐었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니까 연방당이 소리 소문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네요.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이겠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연방을 분열시키는 일 따위는 절대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어떻게 쟁취한 독립인데 여기서 무너지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서 힘있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817년 3월 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존 아담스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에 이어 제임스 먼로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행정부 강요를 구성했습니다. 먼로 대통령은 뉴 잉글랜드를 비롯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지역 출신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모으려 애썼고요.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동부와 남부, 대서양 중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고루 영입했습니다.
최고위급 강요인 국무장관은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퀸시 아담스를 임명하겠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는 존 아담스 전 대통령의 아들로 러시아 대사를 지냈고 1812년 영국과의 전쟁 때는 평화회담 협상 대표를 지내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줄 뿐이라고 믿습니다. 재무장관은 남부 조지아 출신인 윌리엄 크로포드 현 장관이 다시 한번 맡아주실 거고요. 전쟁부 장관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존 칼훈 하원 의원을, 법무장관은 버지니아 주 출신 윌리엄 위트를 임명합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플로리다 동쪽 지역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플로리다 주인 동플로리다는 스페인이 관할하는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겨우 몇 개 도시만을 장악하고 있을 뿐 플로리다 지역 대부분은 범죄자나 도망친 노예들, 영국 군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놀족과 크리크족 같은 인디언 원주민들도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플로리다 동쪽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미국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가까운 조지아주에서는 미국인들과 세미놀족 인디언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미군 사령관인 앤드류 잭슨 장군은 플로리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 진격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평화조약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기 전 뉴올리언즈 전투에서 미국 군대를 지휘하던 군인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 전투는 미 합중국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고 잭슨 장군은 전쟁 영웅이 됐으나 이미 2주 전에 켄트 평화조약을 통해 영국과의 전쟁은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통신수단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전투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33년 10월 21일 오늘.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기술자인 알프레도 베르나르도 노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벨은 어렸을 적부터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고 특히 폭탄에 관심이 많아 발명가이자 공학가였던 아버지로부터 공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노벨은 이미 유능한 화학자가 되고 이후 폭탄 제조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어 노벨은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폭발 등 산업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1887년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화약을 발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에 마음 아파하던 노벨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 기증하고 그 돈으로 세계 인류 복지에 공헌하거나 과학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이후 노벨이 죽은 지 5년이 지난 1901년부터 스웨덴은 매년 노벨의 이름을 딴 노벨상을 물리학과 화학, 생리, 의학, 문학, 평화, 경제의 여섯 분야에 걸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1969년 10월 21일 오늘 서독 사회민주당 당수인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브란트는 이어 소련과 폴란드, 동독을 중심으로 동방 외교 정책을 추진, 1971년 동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13년 독일의 리벡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브란트는 16살에 3인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스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오슬로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한 뒤 신문 기자로 활약, 반나치주의와 반전운동을 전개한 브란트는 1947년 귀국한 뒤에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 됩니다. 이후 브란트는 정치적 성장을 거듭해 마침내 1969년 오늘 사회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독의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브란트는 5년 후인 1974년 자신의 비서가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자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